드리고일 세계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가 오늘 마리우폴시에서 러시아군에 의해 고립된 아조스탈네 병력들의 전투 임무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는 이날 성명에서 마리우폴 부대들은 부여된 전투 임무를 완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고사 군사령부는 아조스탈 제철소에 주둔해 있는 부대 지휘관들에게 부대원들의 목숨을 구할 것을 명령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는 마리우폴 수호자들은 우리 시대의 영웅들이라며 그들의 업적은 영원히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영웅들에는 아조우 특수작전부대, 우크라이나군 주방위군 소속 12여단, 해병대 제36 독립여단, 국경수비대 경찰, 자발적 지원자, 마리우폴 영토 수호대 등이 포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는 적의 주력 부대를 마리우폴에 집중하게 만듦으로써 우리는 오늘 침략자들을 격퇴할 수 있도록 방어선을 준비하고 구축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마리우폴 내 항전은 예비군을 편성하고 부대를 재편성하며 파트너들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을 우리에게 제공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우크라이나인들과 전 세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공동과제는 마리우폴 수호자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며 당신들이 국가를 충실히 수호한 것처럼 우리는 모든 전선에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스웨덴과 핀란드가 터키의 제재 조치를 취할 경우 터키는 두 나라의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가입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어제 앙카라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우선 우리는 터키의 제재를 가하는 이들이 안보기구인 나토에 가입하는 데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찬성하게 될 경우 나토는 더 이상 안보기구가 아닌 테러 대표들이 몰려있는 장소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어 스웨덴과 핀란드 대표단은 나토 회원 승인을 설득하기 위해 터키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특히 스웨덴은 테러 조직의 은신처라며 테러 조직들이 의회에 발의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그들은 테러 조직들을 특별 초청했다며 심지어 친 PKK 의원들도 의회에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믿을 수 있는가라고 방문했습니다. 앞서 에르도안 대통령은 지난주 이스탄불에서 연 기자회견에서도 핀란드와 스웨덴이 쿠르드 테러 조직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하고 있다며 두 나라의 나토 가입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EU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6차 제재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러시아산 석유 금수 조치에 대해 또다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EU 외교장관들은 어제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6차 제재안에 대한 논의를 계속했지만 헝가리는 기존의 강한 반대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제재안이 승인되기 위해서는 EU 27개 회원국들의 만장일치 찬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러시아산 석유에 의존해온 헝가리는 대체 설비 등에 수억 달러가 소요된다며 제재안에 찬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헝가리와의 대화는 주로 기술적 문제에 국한되어 있다며 합의를 도출하는 데 시간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고렐 대표는 한 가지 분명한 점은 러시아로부터 나오는 석유와 가스, 석탄에 대한 유럽연합의 에너지 의존도를 제거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교황청 바티칸 외무장관인 폴 리차르 갤러거 대주교가 내일 우크라이나를 방문합니다. 갤러거 대주교는 오는 20일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과 만날 예정입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 수장인 프란치스코 교황은 그동안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방문 초청에도 러시아 방문이 우선이라며 자신의 대행인을 보내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AP통신은 갤러거 대주교의 이번 방문은 교황청과 러시아 정교회의 개선된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순교를 당한 우크라이나 신자들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갤러거 대주교는 이탈리아 국영방송인 RAI에 우리는 절대 한쪽 편을 들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만 평화를 위해 모든 이들에게 대화를 위한 공간을 창출하고 이 끔찍한 갈등의 해결책을 찾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한다고 공개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쿠바에 대한 엄격한 제재 조치를 완화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계획에 따라 미국 내 쿠바 이민자들의 쿠바에 있는 가족들에 대한 송금액 제한이 폐지됩니다. 또 가족이 아닌 이들에게도 이번 새 조치에 따라 기부금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VOA News Today.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17일 화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은 연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열자가 수십만 명씩 폭증하는 가운데도 한국 정부의 방역 지원 제안에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IT 기술자들이 신분을 숨긴 채 활동하며 거액의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유엔 식량농업기구에 대북제재 면제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입니다. 대체로 흐리고 황해도는 새벽부터 오전까지, 평안도와 함경도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3도에서 15도, 최고는 14도에서 27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서해 앞바다 모두 0.5에서 1.5m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은 연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열자가 수십만 명씩 폭증하는 가운데 한국 정부의 방역 지원 제안에 답을 하지 않고 군대를 동원한 약품 조달과 내부 통제 등에 의존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치료제 등 일부 지원 없이 2, 3주가 지나면 대규모 사망자가 발생하는 단계로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국가비상방역사령부는 지난 15일 오후 6시부터 16일 오후 6시까지 전국적으로 26만 9,510여 명의 발열자가 새로 발생하고 6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고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했습니다. 이로써 지난달 말부터 16일 오후까지 북한 전역에서 발생한 발열자 수는 148만 3,060여 명이며 누적 사망자는 총 5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종 코로나의 폭증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16일 인민군을 평양시내 모든 약국에 긴급 투입해 24시간 약품 수송과 공급 작업에 돌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습니다. 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5일 당 정치국 협의회를 주재해 신종 코로나 관련 의약품이 제때 유통되지 않고 있다고 질타하며 인민군 의무부대를 평양에 투입해 안정시키라고 명령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평양의 유 증상자는 지난 14일 하루 동안에만 83,445명으로 같은 날 북한 전역의 유 증상자의 38%를 차지할 만큼 다른 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약품 공급 외에도 신종 코로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벌이고 있습니다. 각지의 제약과 고려약, 의료기구 공장들을 풀가동하며 방역물자 생산량을 늘리고 있지만 수요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각종 민간요법과 자가격리 등 신종 코로나 지침을 주민들에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연일 방역 지원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북한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북한의 거듭된 도발에도 신종 코로나 관련 인도적 지원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6일 북한에 보낸 신종 코로나 방역 협력을 위한 실무 접촉 제안과 관련해 인도적인 협력을 위해서 대북 통지문을 보냈는데 아직 북측에서 통지문을 접수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권 장관은 북한이 아직 통지문을 접수하지 않은데 여러 정무적인 고려가 있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어야 한다며 한국이 직접 지원하지 않게 될 경우 국제기구를 통하거나 민간이 지원하게 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같은 외통위 전체 회의에서 오는 21일 개최되는 미한 정상회담에서 대북 방역 지원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한국의 대북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국과 협의하겠다며 제재에 해당하는 품목들에 대해선 건별로 제재 면제 신청을 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런 대북 지원 의사에 대한 북한의 답변을 특정 시점을 정하지 않고 기다리겠다는 입장입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그러나 최근 핵무력 고도화에 전력 질주하고 있는 북한이 한국의 지원을 수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예상했습니다.
무기를 개발하기 위한 명분을 계속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국과의 일정한 어떤 긴장관계, 이것이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한국의 새 정부, 그 다음에 한미 간에 어떤 북핵 공조가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어느 정도 다 고려를 해야 되는데, 당장 뭔가 지원을 받고 협력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북한의 지금 정치적인 계산과는 맞지가 않는다라는 거고요.
홍 실장은 북한이 한국이나 미국 등 서방 세계의 지원을 선뜻 받아들이기보다는 일정 정도 주민들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중국으로부터의 지원에 의존해 집단 면역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선양과 다렌 등 북한과 인접한 랴오닝성에서 파견기관 관계자들에게 지난달 말부터 대북 무역상을 통해 해열제 등 의약품을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탈북민 출신인 조충희 굿파머스 연구소장은 단둥에 있는 소식통의 말을 빌어 북한 당국에 약품 구입 지시가 내려졌다고 전했습니다.
어제 이제 들은 소식에 의하면 중국에 나와 있는 대사관 관계자들, 무역대표부 관계자들, 노동자들, 회사 관계자들한테 지시가 내려와서 중국 내에서 구할 수 있는 곳 약품을 구하라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필요한 게 진단 키트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비닐급 위생장갑, 면봉, 뭐 이런 것까지 구입하라고 지령이 내려왔다고 그래요.
한국의 연합뉴스는 17일 복수의 대북 소식통의 말을 빌어 북한 국영 항공사인 고려항공 소속 항공기 3대가 16일 오전 중국 랴오닝성 선양공항에 도착한 뒤 의약품을 싣고 같은 날 오후 북한으로 돌아갔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중국의 신종 코로나 방역물자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된 만큼 중국에서 실어나른 물품은 신종 코로나와 관련된 의약품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국의 의료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런 대응에 신종 코로나 확산세를 효과적으로 막기엔 역부족이라고 지적합니다.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는 북한 당국이 방역 대책으로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민간 요법까지 동원하는 것은 실제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민심 동요를 막는 차원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외부 사회에 전폭적인 방역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2, 3주가 지나면 대규모 사망 사태가 발생하는 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 방역에 대한 물품뿐만 아니라 의료시설의 모든 부분이 부족한데 지금 확진자 늘어날 때 충분히 공급이 되지 않으면 그중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이 2, 3주 내 중증으로 진행한다든지 치료제대로 못 받고 사망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획되는 시점이 2, 3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빨리 공급되지 않으면 그 피크를 지나가서 웬만한 사람을 대부분 죽고 어떻게 뾰족하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별로 없는 상황에서 공급될 가능성이 높아서 어차피 지원할 거면 2, 3주 내에 빨리 지원해 주는 게 좋겠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민심 동요를 막고자 통계 조작 같은 무리한 내부 통제를 하고 있다는 의심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발표한 누적 발열자와 사망자 수치를 비교했을 때 치명률이 0.004%가 채 안 되는데 이는 대부분 국민이 백신 접종을 마친 한국의 치명률이 0.13%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백신 접종이 전반 북한에서 나오기 어려운 수치라는 겁니다. 한국국가정보원사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인태 박사는 북한이 사망자 수를 사실대로 발표하지 않는 것은 신종 코로나 발발 이후 2년여 동안 코로나 청정국임을 김정은 위원장의 치적으로 주민들에게 선전해온 데 따른 부담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선전을 두 가지 의미를 했었는데요. 하나는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우리만 코로나 청정국이다 이걸 강조를 했고 중요하게는 그 업적이 김정은 치적으로 연결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한 부담이 됐던 거죠. 그게 지금 완전 부메랑 효과입니다. 지금 돌아온 게.
조충희 소장은 북한에선 전염병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지방 차원에서 처벌을 면하기 위해 사망자 수를 축소 보고하곤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북한이 연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병 통계를 공개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보건기구가 급속한 확산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열악한 공중보건체계를 감안하면 북한 당국이 공개한 것보다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16일 북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빠르게 확산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WHO는 이날 푸남 케트라팔싱 동남아시아 지역 사무소 소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북한이 아직 신종 코로나 백신을 도입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신종 코로나 접종을 시작하지 않은 국가라는 점에서 즉각적이고 적절한 대책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바이러스가 대중 사이에 급속히 확산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 정부가 전염병에 대응하고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검사 확대와 발병 사례 관리 강화, 상황별 공중보건 및 사회적 조치, 필수적인 의약품 제공, 기술 지원을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는 겁니다. WHO는 아울러 백신 공급 프로젝트 코백스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신종 코로나 백신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북한 당국에 제공하며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16일 기준 신종 코로나 신규 발열자가 27만 명, 사망자가 6명 발생했고 누적 사망자 56명에 누적 발열자는 150만 명에 육박합니다. 전문가들은 공중보건 시스템이 열악한 북한의 상황 등을 고려하면 실제 코로나 발병 상황은 공개된 것보다 훨씬 심각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제롬 소바주 전 유한개발계획 평양사무소장은 16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열악한 북한의 보건 시스템을 고려하면 코로나 발병이 상상한 것보다 더욱 참혹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Given the lack of a health system we speak of, the consequence of COVID-19 in North Korea could be devastating. Well, you're talking about a general...
소바주 전 소장은 해열제인 아스피린과 진통제 등 기본적인 의약품이 부족하고 의료시설 내 수도, 전기 등도 제대로 공급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전체 주민의 절반 가까이가 영양 부족을 겪고 있어 고령층 등 취약계층에서 증증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다른 국가보다 더욱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코로나 백신을 도입하지 않으면서 집단 면역이 전혀 형성되지 않은 점은 현 상황을 더 위험하게 한다고 소바주 전 소장은 말했습니다.
The way in most countries have developed a protection is by vaccinating the population and letting them be sick.
북한은 코로나에 노출된 뒤 자연적으로 면역이 생기는 집단 면역을 기대하는 일종의 게임을 하고 있으며 이는 1919년 스페인 독감 당시를 연상시킨다는 겁니다. 북한에 백신이 공급되더라도 접종 시기가 이미 늦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마틴 맥키 런던 미생열대의학대학원 교수는 이날 BOA에 대북 백신 지원이 실제로 이루어져도 북한 내 현 코로나 대유행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All the vaccines in, that's not going to stop this particular wave of the pandemic because it's going to take weeks, months to get a high level of.
공중보건 전문가인 맥키 교수는 백신 접종 후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보기까지는 몇 주 또는 몇 달이 소요되는데 시간이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백신 접종을 위해 필수적인 냉장 설비가 부족하다는 한계도 지적했습니다.
Yeah, cold chain you need for mRNA vaccines is much. Greater, it's much, you know, you need colder temperatures. You need much more sophistication than you do with the standard vaccine.
맥키 교수는 파이자나 모더나 코로나 백신인 mRNA 백신을 위한 냉장 설비는 기본적인 백신보다 더욱 크고 저온이며 정교한 것이어야 한다며 북한이 같은 냉장 설비가 구비돼 있어도 mRNA 백신 프로그램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같은 백신 냉장 설비 설치에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해 국제기구와의 협력, 조율이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미 모니터링을 이유로 관련 지원을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맥키 교수는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발병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해 국제사회의 신속한 대북 코로나 지원이 필수적인데 북한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탈북민 출신인 최정훈 고려대 공공정책연구소 연구교수는 북한의 후진적인 전염병 대응책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염병에 예민한 북한이 가장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봉쇄와 격리인데 근본적으로 지켜질 수 없는 조건이라는 겁니다.
큰 난제가 있습니다. 열자, 의심자 이런 사람들을 일단 격리를 시켜야 되잖아요. 격리를 시키려면 일단은 식량은 대줘야 되잖아요. 그죠? 식량은 대주면서 먹고는 사는 게 생존을 유지하게 하면서 격리를 시켜야 되는데 실제 격리 현장에서는요. 식량이 보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요? 오늘 격리시킨 사람들이 내일은 배고파서 도망치거든요. 그럼 격리가 이루어지거든요. 격리도 안 이루어지니까 북한의 감염병 이런 그 확산 팬데믹 상황이 제대로 멈춰질 수 없는 거죠.
최 교수는 그러면서 북한이 최대 비상방역 체계를 가동하면서 지역별 봉쇄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 같은 방역 정책을 고집하며 주민의 고통과 희생을 감수하겠다는 의미라고 지적했습니다. 20년 넘게 대북 지원 사업을 펼쳐온 미국 내 한 구호단체는 코로나 발병으로 인한 북한 내 2차, 3차 피해를 우려했습니다. 국제기구, 외부 의료진 등의 공백 상황에서 면역체계가 약한 당뇨, 결핵, 영양실조 환자들이 코로나에 노출되면 짧은 시간 내에 사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단체는 또한 북한의 이동 제한 조치가 강화하면서 가을 수확과 식량 공급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급속한 확산에 따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도 북한의 코로나 발병 사태를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BOA는 이번 사태를 진단하고 전망하는 전문가 인터뷰 시리즈를 기획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제이 스티븐 모리슨 CSIS 국제보건정책센터 소장과의 인터뷰를 보내드립니다. 모리슨 소장은 북한에서 코로나 대유행을 막기에는 이미 늦었다고 지적하며 북한 당국이 현실을 직시하고 국제사회로부터 백신과 치료제를 신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또 북한에서 신종 변이가 발생할 가능성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모리슨 소장을 인터뷰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지난 2020년 3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을 선언한 지 2년 만에 북한에서 코로나가 발병했고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열악한 의료 환경과 주민들의 백신 미접종을 감안할 때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What we're seeing is an outbreak by a variant of the virus that is operates with remarkable speed and is able to
북한에서 발병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오미크론 변종은 놀라운 속도로 퍼져 이동 제한령, 이른바 락다운 조치를 앞질러 갑니다. 북한은 특별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국내적으로 백신 접종으로 인한 면역 보호가 없고 이전 감염으로 인한 면역 보호도 없습니다. 2,500만 인구의 북한은 현재 면역 공백으로 매우 취약한 상황입니다. 바이러스가 주민들 사이에서 매우 빠른 속도로 질주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당국의 통제 조치들이 효과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북한은 중국과 달리 정교하고 효과적인 락다운 역량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락다운과 검사, 분리, 격리, 고립할 역량을 가지고 있지 않죠. 물론 오미크론 변이가 너무 빨리 확산돼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도 무너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바이러스가 주민들 사이를 질주할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그 과정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새로운 변이가 출현할까요?
The variants, you know, emerge in an uncertain process. But what you can say is when the virus has the ability to have uncontrolled transmission.
변이의 출현 과정은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이러스가 지금 북한에서와 같이 대규모 집단에서 통제 불가능한 전염을 일으킨다면 이것은 새로운 변이에게 환영 초대장을 보내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변이가 생길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환경인 것입니다. 물론 즉각적으로 변이가 생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면역 보호가 없고 백신이 없으며 이전 감염도 없습니다. 또 매우 약하고 무너진 의료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검사와 격리 역량도 없고 심각한 영양실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러스가 그 지역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끔찍한 상황의 조합으로 우리는 북한 주민들의 건강과 안녕을 매우 우려해야 합니다.
백신 접종률이 낮고 보건 체계가 열악한 상황들은 아프리카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2021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발생했었는데요.
Look, Africa has 20 years of acquiring sophisticated laboratory testing capacity and service delivery.
아프리카는 20년간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와 결핵 등에 대한 수준 높은 실험실과 검사 역량을 갖추었습니다. 오미크론이 발생한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이런 정교한 역량을 바탕으로 매우 신속하게 유전자 배열 분석을 실시할 수 있었죠. 북한의 경우 현재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이며 극도로 취약합니다. 북한은 현실을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접근법이 무기한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끔찍한 오판이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경고해왔습니다.
북한 당국에 어떤 대응을 조언하시겠습니까?
The current leadership in North Korea has some decisions to make. It has to rapidly decide, does it simply allow this virus to race through this?
북한 지도부가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입니다. 이 바이러스가 사회 곳곳을 질주하도록 허용할 것인지, 막을 것인지 신속히 결정해야 합니다. 바이러스 확산을 그대로 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염될 것입니다. 차후에 일정 수준의 면역 보호가 생길 수도 있지만 인구의 상당수가 사망하거나 중병을 앓고 장기간 코로나 후유증을 겪게 될 것입니다. 물론 정권의 위상에 손상이 갈 것입니다. 저는 빠른 해법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1년 반이나 2년 전에 해법을 강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대유행을 막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대유행은 일어날 것입니다. 다만 지금도 할 수 있는 일은 현실을 인정하고 백신과 항바이러스 치료약과 산소마스크, 개인 보호장비 등 감염자를 치료하는 데 핵심적인 의료장비들을 북한으로 들여가는 것입니다. 북한엔 현재 좋은 선택 방안들이 없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고령자들과 면역이 약한 사람들을 비롯해 가장 취약한 이들을 보호하고 의료진에 집중해야 합니다. 북한은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매우 구체적인 대상들에 집중해야 합니다.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의료진 보호도 매우 중요하게 언급하셨습니다. 북한에 코로나가 발생하면 의료체계가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도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Your fragile and fragmented health system will be overrun very rapidly. So you could see collapse of the health system. You could see high infection rates among health providers.
바이러스가 국내적으로 급속히 확산되면 취약하고 무너진 의료 체계는 매우 빠르게 압도될 것입니다. 의료 체계의 붕괴를 볼 수 있습니다. 의료진의 감염률이 높으면 복합적인 영향을 초래합니다. 당뇨와 암, 고혈압 등 온갖 만성 질환에 대한 의료 서비스를 방해하고 의료 체계를 마비시키며 평균 사망률보다 더 많은 사망자를 발생시킵니다. 환자들이 치료받지 못해서 코로나가 아닌 다른 병으로 인해 사망하는 것이죠.
북한은 국제 백신 공급 프로젝트 코백스의 백신 제공 제안을 여러 차례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긴급한 상황을 고려해서 코백스가 급하게 백신을 제공할 여력이 있을까요?
I don't speak for COVAX and for the Gavi Alliance. They do have a program that is for a certain percentage of their vaccine.
나는 코백스나 세계 백신 면역연합을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코백스는 보유하고 있는 백신의 5%를 분쟁 상황이나 취약한 상황에 제공하기 위해 따로 떼어놓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 분류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그리 큰 국가가 아닙니다. 2,500만 인구 중에 5살 미만 어린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인구를 최소 두 차례 접종하고 부스터샷까지 감안해도 5천만에서 6천만 회 접종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의 백신 공급량은 1년 전보다 훨씬 많습니다.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와 함께 지난 3월 북한의 코로나19 봉쇄,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길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셨죠. 이 보고서에서도 북한에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을 경고하셨는데요.
Yes, we did this work a short while ago because we recognized that there was an inevitable outbreak lying ahead. This virus
그렇습니다. 우리가 최근 관련 연구를 진행한 이유는 북한에서 코로나 발병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이러스가 북한에서 나타나서 확산되는 것은 필연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과 함께 어떤 일이 일어날지, 선택지는 무엇인지, 북한 정부가 어떻게 하면 접근법을 바꿀 것인지 등을 살펴봤습니다. 제가 방금 인터뷰를 통해 이야기한 내용들입니다.
지금까지 제이 스티븐 모리슨, CSIS 국제보건정책센터 소장으로부터 북한의 향후 코로나 확산 상황을 내다보고 북한 당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살펴봤습니다. 인터뷰의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내일은 미국 웨일 코넬 의대 미생물 면역학 전문가 존 무어 교수와의 인터뷰 보내드립니다. 한국의 새 북핵 수석 대표인 김건 신임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일본의 북핵 수석 대표인 후나코시 다케히로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과 오늘 17일 첫 전화 협의를 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전했습니다. 상견례를 통한 통화에서 양측은 최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북한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등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북핵 문제에 대해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에 지난 13일 임명됐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IT 기술자들이 신분을 숨긴 채 활동하며 거액의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원거리 근무 방식으로 한 사람당 연간 30만 달러를 벌고 있다며 IT 업계가 철저한 신분 검증을 통해 제재 위반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가 정보 기술 IT를 활용한 북한의 새로운 수익 활동을 공개하며 관련 업계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국무부와 재무부 연방수사국 FBI는 16일 공동으로 발표한 주의보에서 북한은 고도로 훈련된 IT 인력을 전 세계에 파견하는 방식으로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필요한 수익을 거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 IT 노동자들이 북한 국적이 아닌 것처럼 가장한 상태에서 취업하려는 시도에 경보를 울리기 위해 국제사회와 민간, 공공부문에 이 주의보를 발표한다며 북한 IT 노동자들과 이들의 행위 그리고 이와 연계된 금융거래에 관여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개인과 기관은 미국과 유엔의 제재 지정을 포함해 명예실추와 잠재적인 법적 조치의 위험성에 처하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주의보는 북한 IT 노동자들이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일부의 경우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국가에 근거지를 둔 채 직접 발주업체와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외화를 벌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인 수익과 관련해서는 개인당 연간 30만 달러, 팀 단위로는 300만 달러 이상으로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북한 노동자 수익보다 최소 10배가 넘는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주의보는 북한 IT 노동자들이 미국 운전면허증과 사회보장카드, 여권 혹은 일부 나라의 주민등록증 등을 이용해 신분을 속이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상황을 종합하면 북한 IT 노동자들은 최근 급속도로 발전한 IT 업계의 고임금 정책과 출근이 필요 없는 업무 관행 등을 이용해 신분을 숨긴 채 거액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노동자들은 모바일과 웹 전용 어플리케이션, 암호화폐 구축 작업, 일반적인 IT 지원, 그래픽 애니메이션, 온라인 도박 전용 프로그램, 모바일 게임 등 일반적으로 복잡하고 어렵다고 알려진 분야에서 활동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의보는 북한의 IT 노동자들이 수익 전액을 북한 김정은 정권을 지원하는 데 사용한다면서 노동자 상당수는 유엔이 금지한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그리고 신형 재래식 무기 개발과 무역 부문과 직접 연계된 단체에 소속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3.13 총국과 원자력 공업성 등을 IT 노동자들의 소속 기관으로 소개하고 이들은 모두 유엔과 미국의 제재 대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주의보는 관련 업계가 의도치 않게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도록 짧은 시간 내 여러 인터넷 프로토콜, IP 주소를 번갈아 사용하고 또 사용 국가를 바꾸는 노동자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IT 전문가를 추천해주는 웹사이트 등에서 허위 계정을 많이 운영하거나 중국계 은행 계좌를 이용해 자금을 자주 옮기는 경우 등도 북한과의 연계성을 의심해야 할 요소로 꼽았습니다. 아울러 중국과 연계된 전자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소셜미디어 등에 올라온 정보가 별로 없는 개발자 등도 북한 IT 노동자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의보는 북한 IT 노동자와 거래할 경우 뒤따를 각종 위험성도 경고했습니다. 특히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북한 정권이나 노동당을 대신해 사이버 활동을 할 경우 그리고 북한을 대신해 IT 업계에서 활동하거나 악의적 사이버 활동을 할 경우 금융 제재를 부과할 권한이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북한 혹은 북한 정부와 노동당 대행인과 직간접적으로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판매, 공급, 이전, 구매 활동을 함으로써 북한 정부와 노동당의 수익을 안기는 행위에 대해서도 그런 권한을 발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북한과 상당 수준의 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외국 금융기관에 대해선 재무장관과 국무장관이 협의를 통해 미국 금융망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주의보는 북한 IT 노동자를 고의로 혹은 의도치 않게 채용하거나 고용을 도울 수 있는 프리랜서 채용회사와 전자화폐업계 그리고 민간기업들의 이런 활동과 관련된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정보와 도구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IT 노동자를 고용하거나 지원하는 건 지적 재산과 자료, 자금에 대한 탈취에서부터 명예실추, 미국과 유엔 제재를 포함한 법적 결과에 이르기까지 많은 위험을 제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안보기관시설안보국은 지난달 18일 FBI, 재무부와 함께 북한 정부의 지원을 받는 해킹 조직이 블록체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벌이는 사이버 위협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FBI는 지난 4월 북한 정부와 연계된 해킹 조직 라자루스를 지난 3월 보고된 6억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 해킹의 주범으로 지목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유엔 식량농업기구에 대북제재 면제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중국이 제재 때문에 대북 반입이 어렵다고 주장한 농업용 트랙터 등 약 10만 달러어치의 물품이 대상입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북제재위원회가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가 요청한 8개 품목의 대북 반입을 허가했습니다. 대북제재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엔 주재 노르웨이 대표부의 모나 율 대사는 지난 3일 FAO 측에 전달해 최근 공개된 서한에서 안보리 대북결의 2397호 25조항에 따라 FAO의 서한에 명시된 물품과 서비스의 반입을 앞으로 12개월 동안 허용하게 돼 영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한에 따르면 FAO는 지난달 21일 총 8개 품목 6만 5,624개의 물품에 대한 북한 반입을 요청했습니다. 이 중 가장 고가는 2개 바퀴로 구동되는 트랙터 5대로 총 금액은 2만 5천 달러로 책정됐습니다. 또 고밀도 폴리에틸렌 파이프 3,000개 총 2만 1천 달러치와 포틀랜드 시멘트 80포대, 모판용 플라스틱 시드 6만 2,500개 등도 대북 반입 물품에 포함됐습니다. 그 밖에 양수기와 이동식 벼 탈곡기, 옥수수 탈곡기 등 농업 관련 물품이 승인됐습니다. 이들 물품은 모두 중국에서 구매되며 중국 단둥을 거쳐 북한 신의주로 들어가게 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또 FAO와 북한 농업성 직원들이 해당 물품의 수령과 분배를 감시하게 된다고 부연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FAO는 내년 5월 6일까지 승인 물품을 반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북한의 강도 높은 국경 봉쇄 정책으로 인해 해당 물품이 단둥을 통해 신의주로 원활히 운송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현재 인도주의 품목 상당수는 대북제재위원회의 승인을 거친 뒤에도 중국에 발이 묶여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엔의 반입 허가가 떨어졌지만 북한의 국경 봉쇄 장벽에 막혀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장진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지난 2월 제재의 영향을 주제로 한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대북결의 2397호 이후 북한에 대한 심각한 인도적 결과가 발생했다며 농기계와 의료장비, 수도관 등 인도적 품목의 수입이 크게 제한되면서 북한 내 식량 부족과 의료 상황에 대한 어려움을 초래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장진 대사가 유엔 제재 때문에 북한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밝힌 인도주의 민생용품 3가지 중 최소 2가지가 이번 제재 면제 대상으로 포함되면서 인도주의 품목의 대북 반입이 막힌 주요 원인이 제재가 아닌 북한의 국경 봉쇄 때문이란 사실이 거듭 확인됐습니다. 당시 장진 대사의 발언 직후 BOE는 대북제재위원회가 승인한 면제 품목들을 검토해 농기계와 의료장비, 수도관을 포함한 약 3,000개 품목, 수십만 개 이상의 물품이 이미 승인 판정을 받아 중국에서 대기 중인 사실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탈리아 비정부기구 아그로텍 SPA는 여러 농업용 장비와 함께 중국산 농업용 트랙터를 크기별로 약 116대 북한에 지원하겠다고 신청해 이를 허가받았으며 미국의 구호단체인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도 트랙터와 트레일러, 예비 타이어 등의 반입을 승인받았습니다. 또 의료장비와 의약품 등은 세계보건기구와 한국여의도 순복음재단, 유진벨재단 등 여러 기구의 승인 목록에 이미 포함됐고 유엔 아동기금 등에는 수질 개선 프로젝트에 필요한 수도 파이프 등 수백만 달러어치의 장비에 대한 북한 단입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의회 내에서는 새로 들어선 한국의 윤석열 정부가 중국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의 협력에 더욱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새 정부가 들어선 가운데 이 시기가 인도태평양 영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21일 열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국 윤석열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과 관련해 미 의원들이 가장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사안은 중국 문제에 대한 양국 협력입니다. 미국의 조약 동맹이자 아시아 지역 핵심 동맹 중 하나인 한국이 미국 내 초당적 지지를 받는 강경 대중경제 노선에 동참하는 건 미국의 이익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중국 문제가 북한 문제보다 더 시급한 사안입니다. 미 의원들은 특히 지난 10일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이 전임 문재인 전 대통령에 비해 미국과 중국 문제를 다루는데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것으로 보고 이번 미한정상회담에 어느 때보다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의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의 비공식 안보협의체 쿼드와 관련해 한국이 어느 수준에서 어떤 방식으로 협력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은 최근 VOA에 이번 정상회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 공산당에 대한 정책 재평가에 대해 고무적인 말을 했다며 새 한국 정부의 대중정책 기조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이어 일본을 방문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첫 아시아 순방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는 일본과 한국의 동맹국들에 관여할 필요가 있고 중국 공산당이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에 가하는 위험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원 외교위 아테수 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스티브 샤보드 의원도 최근 VOA에 이번 한일 순방은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일본으로부터 타이완 문제에 대한 지지를 강화할 수 있을지 그리고 한국 새 정부가 중국에 대해 강경 노선을 취하도록 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글로벌 공급망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출범 여부도 중국 견제라는 맥락에서 의원들이 주시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민주당의 크리스 쿤스 상원 의원은 최근 외교위의 인준청문회에서 중국이 정치적 문제로 한국 등의 경제적 보복을 가해온 행태를 지적하며 미국의 동맹국과 파트너들이 중국의 경제적 보복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할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외의 수단을 의회 차원에서 마련할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경색된 한일 관계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층 개선될 수 있을지도 미 의원들의 주요 관심사입니다. 샤보드 의원은 한국, 일본과의 양자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최우선 의제는 김정은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한 집단전 해법을 마련하고 한일 관계가 정상궤도에 오르도록 돕는 것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미 의회에서 대북 정책을 주제로 열린 청문회에서도 한일 관계 문제는 북한 문제만큼 의원들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었습니다. 공화당의 앤 와그너 하원 의원은 지난 12일 해당 청문회에서 한국의 윤석열 정부는 지난 수년간 극도로 경색됐던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것 같다며 한일 관계에 진정한 진전이 있도록 독려하는 미국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0일에서 24일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며 21일 한국에 이어 23일 일본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이어 24일에는 일본에서 열리는 쿼드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아를 방문하는 건 지난해 1월 취임 이후 약 1년 반 만에 처음입니다. 민주당의 앤디 킴 하원 의원은 최근 열린 하원의 대북 청문회를 주재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아시아 순방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고 중국 문제에 대한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이 시급한 시점에 이뤄진다며 우리 모두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매우 중요한 순간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새 정부가 들어선 가운데 이 시기는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오늘 17일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을 새 주미대사로 인선했습니다. 조 의원은 대미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관 출신으로 한국 정부의 북핵 수석 대표인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에 이어 외교부 1차관,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을 지냈습니다. 주 유엔 대사에는 황준국 전 주 영국 대사가 사실상 내정됐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대응해 양국의 강력한 공조와 대응을 촉구하는 양국 전문가들의 정책 제언 보고서가 발간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연합훈련 상시 실시와 미한 상호방위조약 개정 추진, 포괄적 비핵화 로드맵 제시 등을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한 전문가들이 21일로 예정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책 제언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두 대통령 하나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우드로 윌슨 센터가 발간한 80여 쪽 분량의 이번 보고서에는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선임부소장, 에이브러햄 덴마크 우드로 윌슨 센터 부회장 등 미국 전문가들과 한국의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윤영관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등 양국 전문가 20명이 참여했습니다.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수미테리 우드로 윌슨 센터 아시아 국장 겸 한국 역사 공공정책 국장은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앞에는 21세기를 위한 보다 강력한 미한 동맹을 이룰 역사적인 기회가 놓여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보고서에서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대응한 미한 양국의 강력한 공조와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빅터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좌는 고조되는 북한의 위협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과 전략 조율에 미한 동맹 내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 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은 한반도의 목표가 여전히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CBID임을 북한과 중국에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동맹 중심 전략을 통해 영내 방어와 억제 체제를 강화하고 미한일 3국 간 긴밀한 조율을 해야 한다며 미한일 대북정책조정그룹 회의 재개를 제안했습니다. 이어 미한일 3국은 연합군사훈련 등 동맹의 자산을 대북협상카드로 활용하지 않아야 하며 전역미사일 방어체계와 군사훈련, 정보공유 등을 통해 3국 간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빅터 차 석좌는 또 미한 양국이 북한의 영변과 인근에 플루토늄과 우라늄 핵활동 우선 동결과 핵실험 모라토리엄, 핵분열물질 생산 중단 등을 출발점으로 삼는 포괄적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는 조속히 북한 인권특사를 임명하고 윤석열 정부는 2018년 이후 한국 정부가 동참하지 않았던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도 미한 양국의 비핵화 정책 목표가 북한 비핵화임을 천명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만큼 미한 양국이 핵 사용 작전 계획을 공유하는 수준으로 확장 억제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며 미한 상호 방위 조약을 개정해 미국의 핵우산 제공 등 확장 억제를 명문화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핵 군축이나 군비 제한 논의는 지양하고 상위의 비핵화 목표 아래 다룰 필요가 있다면서 군비 완화 목표가 개별적으로 추구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비핵화는 단기간 성취가 어렵기 때문에 미한 양국은 핵 억제 역량을 강화해야 하며 특히 미한일 3국이 참여하는 통합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셰일라 스미스 미국 외교협회 아시아태평양 연구담당 선임연구원과 이숙종 한국성균관대 교수는 한일 관계 개선과 미한일 3자 관계 강화가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일 3국은 북한의 무력 사용 시도에 대비해 집단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공중미사일과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한 정기적 3국 군사훈련을 재개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경제적 회복력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며 핵심 기술 보호와 첨단 기술 수출 통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의 미국, 일본, 인도, 호주의 4자 안보동맹 쿼드 실무그룹 참여가 권고된다고 말했습니다. 앤드류여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 석좌는 북한의 도발이 증가하고 비핵화 전망은 약화되고 있다면서 정기적 군사훈련을 재개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준비태세와 방위 억지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다만 한국의 방위 억지 역량 증진을 위한 일부 조치가 한반도의 불안정성을 증가시키고 동북아 군비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선제적 목표 타격이나 한국의 독립적 핵무기 개발 요구는 이러한 위험성을 내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영관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는 북한의 핵과 재래식 무기 위협이 증가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미한 양국 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새 전략에 대한 논의를 최대한 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미국 정부는 국무장관 등을 대북 특사로 파견해 비핵화 등의 사안에 대해 대화를 시작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미한 양국 정부는 한국의 정당한 정치적, 경제적 행동에 대한 사드 보복 등 중국과 러시아의 잠재적 징벌 행위에 대해 효과적으로 공동 대응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에이브라임 덴마크 우드로 윌슨 센터 부회장은 북한의 위협이 완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중국을 의식해 미한 동맹의 계획과 협력 방향을 결정한다면 동맹 자체에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한 동맹은 방위태세 향상을 위해 보다 발전된 타격 역량 개발과 배치, 미국 해군 함대의 한국 해군기지 순환 배치를 포함한 다양한 군사적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독일이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독일 외교부는 16일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독일은 북한의 최근 1년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은 미국과 한국이 제시한 거듭된 대화 제의를 수용하는 대신 다시 한번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규정된 의무를 위반하고 영내와 국제 안정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게 끝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독일은 올해 들어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을 규탄하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앞서 북한은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지난 7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쏜 지 닷새만으로 올해 들어서만 16번째 무력 시위입니다. 일본이 영미권 5개국 정보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와의 주요 협력 분야 가운데 하나로 북한 선박의 불법 행위 단속을 꼽았습니다. 파이브 아이즈와 다양한 국방 협력과 관여를 이어갈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일본 방위성은 13일 북한의 불법 선박 간 환적에 대한 감시와 적발이 일본과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 간의 협력 분야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방위성 관계자는 이날 파이브 아이즈 가입과 관련한 VOE의 서면 질의에 일본과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이 보편적 가치와 안보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파이브 아이즈 가입 여부에 대한 즉답은 피한 채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국방협력과 교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은 북한의 불법 선박 간 환적을 감시하는 국제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호위함과 초계기를 한반도 주변 해역과 동중국해에 파견하고 있습니다. 일본 외무성 자료에 따르면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는 2018년 이후 해군 함정과 공군 정찰기 등을 30차례 파견해 동중국해와 일본 주변 해역에서 관련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파이브 아이즈는 지난 1946년 미국과 영국이 옛 소련 등 공산권 국가와의 냉전에 대응하기 위한 비밀정보교류협정을 체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캐나다는 1948년에 가입했고 호주와 뉴질랜드는 1956년에 합류했습니다. 앞서 미 의회 청문회에서는 파이브 아이즈에 한국과 일본 두 나라를 포함시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질의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루벤 갈레고 민주당 하원 의원은 지난달 27일 프랭크 켄달 미 공군 장관 등이 참석한 청문회에서 중국의 군사력 확장 움직임에 대한 대안으로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을 파이브 아이즈에 가입시켜 확대하는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캐나다와 뉴질랜드는 일본, 한국의 가입에 대한 VOE의 질의에 즉답은 피했지만 두 나라를 포함한 다른 파트너들과 협력을 강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한편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을 앞둔 지난 2일 VOE의 관련 질의에 우리 정부는 현재까지 파이브 아이즈 동참 관련 제안을 받은 적 없으며 구체사항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BBC 뉴스 박동정입니다.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된 첫 북한 국적자 문철명의 법원 출석이 다음 달로 연기됐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미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루돌프 콘트레라스 판사는 13일 명령문을 통해 당초 16일로 예정된 문철명의 법원 심리를 다음 달 7일 오전 10시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13일 법원에 제출한 문건에서 문철명의 국선 변호인과 심리일 변경 문제를 상의했다며 재판부의 새로운 법원 출석일을 결정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변호인과 함께 이번 사건의 증거물 검토를 완료하고 효과적으로 재판을 준비하기 위해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 점을 요청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무역 업무를 했던 문철명은 지난 2019년 5월 돈 세탁 등 6개 혐의로 미국 법원에 기소돼 지난해 3월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된 첫 북한 국적자입니다. 앞서 문철명은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면서 재판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재판부가 이번에도 사전 심리일 연기를 결정하면서 문철명의 법원 출석은 지난해 7월 이후 7번째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2부는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로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73년 5월 17일 미국에서 워터게이트 사건에 대한 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If the many allegations made to this day are true, then the burglars who broke into the headquarters.
워터게이트 사건은 1972년부터 1974년까지 2년 동안 미국을 뒤흔든 권력형 정치 비리 사건을 말합니다. 발단이 된 사건이 일어난 워싱턴 DC의 건물 이름을 따서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1972년 6월 17일 미국 수도 워싱턴 DC의 워터게이트 건물에서 근무하던 경비원은 건물 아래쪽 계단의 후미진 곳과 주차장 사이의 문이 접착 테이프로 붙여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경비원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워터게이트 호텔에 입주해 있던 미국 민주당 전국위원회 본부 사무실에 불법 침입한 5명의 괴한을 체포하게 됩니다. 체포된 범인들은 끝까지 단순 절도임을 주장했으나 단순 절도범을 위해 비싼 수임료의 거물급 변호사가 선임되고 이들이 지니고 있던 수첩에서 백악관 고위 관계자의 연락처가 기록된 수첩을 지닌 채로 검거되면서 이 사건이 단순 절도 사건이 아니라 대통령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라는 의혹이 일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워터게이트 사건 청문회에서 알렉산더 버터필드 전 대통령 부보좌관이 대통령의 집무실에는 모든 대화가 녹음되는 장치가 설치돼 있고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지시한 내용이 녹음되어 있다는 폭로를 하게 됩니다. 청문회 당시 닉슨 정권은 아무것도 몰랐다며 혐의를 극구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워터게이트 사건은 닉슨 정권이 다시 한번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서 벌인 사건으로 밝혀졌습니다. 닉슨은 이듬해인 1974년 8월 대통령직에서 스스로 물러납니다. 이로써 닉슨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임기 도중 사임한 대통령이 됩니다. 1954년 5월 17일 미국 대법원은 공립학교에서의 흑인 차별 정책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립니다.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 소송에서 공립학교의 인종분리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앞서 캔사스주에 살고 있던 흑인 소녀 린다 브라운은 집 근처에 있던 백인 학교에 입학이 허용되지 않자 캔사스주 교육위원회를 고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브라운의 변호사는 흑인 학교는 백인 학교에 비해 대체로 열악하다며 이는 흑인 학생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미국 연방 대법원은 1954년 5월 17일 공공교육 분야에서 인종차별을 폐지해야 한다며 브라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브라운 판결은 이후 미국 교육계에 인종차별을 폐지시킨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그리고 밤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가 가능합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v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톡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